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깨달으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중부에 있는 보팔이라는 도시에서 사상 최악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남아있는 이 사고는 사고 초기에는 보팔가스 누출 사고 혹은 보팔가스 폭발 사고라고 불렸지만 사고 원인이 조사되면서 미국 CNN 방송에 의해서 보팔가스 안전사고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보팔가스 안전사고라고 명명된 이유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보팔시에 공장을 세워서 농약을 만들었는데 미국 본토라면 당연히 지켰을 안전규정을 인도의 법체계가 허술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네, 저것은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농약 제조의 원료인 메틸 이소시안이라는 유독가스가 지하 탱크에 저장돼 있다가 폭발해버린 그 폭발버린 그 사진입니다. 이 폭발 사고로 인해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공장 인근 25평방킬로미터 내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고 보팔시에 거주하던 주민 2,800명이 사고 당일 새벽에 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독가스 후유증으로 무려 2만 명 이상이나 사망을 했고요. 60만 명 이상이 실명,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 등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5만 명은 영구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이 당시 이 보팔시 전체 인구가 75만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 사고로 보팔시 전체가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사고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이곳은 핵폭탄이 떨어진 곳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곳은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보팔 사고 사망자 유고를 담아놓은 사진인데요. 이 당시 이 보팔 사고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참사였는지를 전 세계에 알려준 사진입니다. 이 당시 보팔시에 사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유독가스에서 무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이 생생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하고 무서운 참사로부터 요만큼의 화도 당하지 않은 보팔시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맨 처음 사고가 발생한 그 유니언 카바지사 공장 바로 건너편에 있었는데요. 거리로 따지자면 이 마을은 보팔 사고가 발생한 그 공장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가스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당했어야 맞지만 신기하게도 이 마을에 사는 주민 가운데 누구도 유독가스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마을은 유독가스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일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인도 전체 인구에서 2.3%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요, 인도란 나라는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95%가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2.3%밖에 되지 않는 인도의 크리스찬들, 다른 나라의 크리스찬들과는 달리 정말 자신의 목숨,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독가스의 피해를 당하지 않은 그 보팔시의 작은 마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자들이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유독가스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냐면요. 맨 처음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유독가스가 분출돼 나왔죠. 곧장, 이 분출된 유독가스가 곧장 공장 건너편에 있는 마을 입구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길 하나만 건너면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독가스가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유독가스가 흘러와서 그날 바람이 뭐 심하게 불었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유독가스가 흘러와서 이제 길 하나만, 작은 길 하나만 넘게 되면 그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 있던 네일 키치맨 선교사, 흘러오는 유독가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은 이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후 하나님께서 마을로 향하던 유독가스를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오늘도 변함없이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은요, 다윗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에게 고통을 가했던 악인들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사울왕을 비롯한 사울왕의 측근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아히도벨을 비롯하여서 압살롬의 측근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5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이 다윗을 노이른 악인들로 말미암아 목숨이 끊어질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통, 일반적인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질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악인들에게 포위된 채 목숨이 끊어질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기서 말하는 호위라는 것은요, 따라다니며 지킨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방패, 히브리어로 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패, 한쪽 면, 보통 앞면만 지키는 그런 일반적인 방패가 아니라 동서남북 사면을 모두 방어하는 특별한 방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겁니까? 다윗의 동서남북 사방 그 어떤 곳으로도 악인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싸주셨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에는요, 이런 식으로 방패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이 경험했다.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실천했기 때문에 방패로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실천했는지, 어떤 모습을 선택했는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기도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실천한 첫 번째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시끄러운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소음공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모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신앙의 표현이다. 고대 세계 원시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간구할 때 큰 소리를 내야 했지만 오늘날처럼 발전된 종교에서는, 특히 가장 발전된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심정이란 단어를 예로 들었습니다. 저기 있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저기 나오는 심정이란 말, 히브리어로 하기그라고 합니다. 근데 하기그가 어떤 뜻이냐면 속으로 중얼거림, 속삭임,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도했다.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심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기그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속으로 중얼거리며 속삭이듯이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셔요. 그 다음 나의 심정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헤아려 주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헤아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꺼내놓는 거, 그게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을 다 꺼내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대가 뭐라고 했죠? 예. 네. 뭐라고 했죠? 딱 맞는 가사가 있었어, 아까. 뭐라고 했죠? 내 마음 아시지요. 예. 네. 여러분, 그게 어떤 심정입니까? 사람 앞에는 다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내 속을 다 하나님이 이 시간 꺼내놓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모습, 1절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2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경험해 보시면 계실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있는 걸 다 전부 다 꺼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조용조용 속삭이듯이 그렇게만 기도가 되던가요? 천만에. 비록 유창하게 줄줄줄줄 내 마음을 외적으로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기도에 관한 저서를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끈 기도의 거장 미국의 E.M. 바운즈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심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된다. 둘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쳐와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윗은요, 전반절에서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후반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둘 다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머리, 자신의 지혜, 이거 선택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것이, 다윗의 이 말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말하는 이론적인 교훈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체험한,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체험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경험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다윗이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실제 예가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누구한테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가드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속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다윗은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까? 어째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지요? 당연합니다. 예. 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숨을 곳이 이스라엘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국이니까 블레셋 땅까지는 사울왕이 추격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나름 아주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었죠. 실제로 사울왕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다 해도 블레셋 땅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판단, 아,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왕이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할 거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러한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확실한 판단, 이러한 선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가드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저거! 우리나라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저 당장 죽여야 됩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갔던 그곳에서 도리어 가자마자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그 원수 나라 블레셋 사람들 그들 앞에서 미친 것처럼 온갖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당대 최고의 용사였던 다윗이 원수 나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미친 것처럼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 머리 믿고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데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법은 내 방법을 선택해요. 경험할 수가 없죠. 자, 거기에 비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저 사무엘상 21장부터 얼마 멀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상 24장 2절로 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사울왕의 추격을 받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거야말로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울왕 혼자서 용변을 보려고 우리가 숨어있는 그 굴속 깊숙이 들어오다니요. 이거 뭐
예. 그냥 단번에 사울왕을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다니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날이다. 이제 사울왕을 없애면 우리는 고생 끝! 모든 것이 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서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다윗은 부하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부하들은 안타까웠죠. 아니,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온다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아주 쉬운데 아주 상식적인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때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 속 깊숙이 들어와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맨 위에 보십시오. 사울이 몇 명의 부하들을 가지고 왔어요? 3,000명.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사울왕을 죽였다. 동굴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사울왕의 부하 3,000명에 의해서, 사울왕 군사 3,000명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독교 큐티 사이트에 올라온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펴자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우산을 쓰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우산을 쓰면 되는데 왜 자꾸 비를 맞으면서 힘들어하는 걸까? 지금의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이를 악물어 보고 캔디처럼 울지 않고 버텨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넓고 가장 든든한 우산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우산을 펴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머리와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지혜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고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방패로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닥쳐와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고 내 머리를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